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 그 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그 상을 받는 사람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했던 상, 그렇게 받고 싶었던 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상은 나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우월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었고 나를 더욱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만을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기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덜 썩게 하시고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샘하심을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도 전국의 수만 개의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의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고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교회의 부흥은 아스라이 멀리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 핍박은 있었을지라도 조롱은 없었는데 이제는 핍박은 사라졌을지라도 조롱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조롱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조롱은 송곳에 찔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소금이 필요 없다고 하고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온몸이 자랑하고 싶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비록 한국교회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 같고 불타고 있는 성문 같아서 느헤미야처럼 울 수밖에 없지만 거룩하신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일을 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일상기도회의 첫날이 되게 하시고 그 일상기도회가 매일 특별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생명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12절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문을 여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 즉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 곧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한 첫 주간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일주일 근무 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과 다르기에 사람들이 쓰는 일지가 작업일지라면 하나님의 일지는 창조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단지 놀고 먹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에게도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혹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시고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속히라니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주님은 속히 오지 않으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속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 기간이 속히 지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제 중학교 1학년 때의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34년, 35년 전입니다. 정말 속히 지나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평균 나이만큼 산다고 해도 그 속히가 한 번만 더 지나고 나면 저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이라고 번역된 미스도스는 거기에 보면 일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 보면 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란 말은 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시지 않고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한 대로 갚아주는 그 대상이 각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을 주님은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24자 중에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알파는 대문자로 되어 있고 오메가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로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에서 처음 프로토스는 1번을 뜻하기도 하고 최고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카토스는 끝을 뜻하기도 하고 가장 작고 가치 없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도 주님께 속해 있고 가장 작고 연약하고 가치 없는 것도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마침에서 시작은 아르케인데 그것은 태초를 뜻하기도 하고 원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침 텔로스는 결과를 뜻하기도 하고 목표, 목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은 듯 다른 이 세 표현은 주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분이 줄 상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또한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한다니까 얼마나 등에서 식은 땀이 흐릅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중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전부 여기에 맞춰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매주 한 부부씩 또는 한 가족씩 청와대로 불러서 저녁 식사를 나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물론 그 대통령이 지금의 대통령보다 10배쯤 존경을 받는다고 가정하십시다. 우리 부부 또는 우리 가족이 초대될 날이 3개월 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오늘이 4월 7일이니까 7월 7일에 청와대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앞으로의 3개월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여성도님들께서는 그날에 뭘 입고 가지?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를 입고 갈까? 혹 또 남자 성도님들은 양복을 입고 갈까? 한복을 입고 갈까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청와대에 갈 거니까 옷과 신발 모두 다 푸른색으로 새로 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아무데나 가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미용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특이한 이름을 가진 미용실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깎고 뽑고이고 또 다른 한 곳의 이름은 버르장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곳은 그렇게 머리를 잘하는 집이 아닙니다. 그 집 앞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파마 2만원, 20분 완성, 오전 30% 할인. 정말 머리를 잘하는 집은 그 미용사 자신의 이름을 겁니다. 대통령께 저녁 식사를 초대받으면 버르장 머리에 가서 머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정말로 대통령께 버르장 머리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몸에 가장 어울리는 또 자신에게 가장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미용실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용실에 가서도 언니 오래가는 파마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팁을 많이 드릴 테니 최선을 다해서 가장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만찬 초대는 단지 헤어스타일이나 피부관리, 의복, 신발 등 외적인 것들이 갖추어졌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외적인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옷 중에서 깨끗한 거 입고 가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청와대에 초대받으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 것인지, 대통령의 취미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관심이 있어 하는 대화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혹시 자기 가족 또는 자기 부부보다 먼저 갔다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서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앞으로 3개월의 삶은 전부 거기에 초점 맞추어질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상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화하기 싫어하는 소재가 무엇인지 또 어떤 행동을 불쾌하게 여기는지도 숙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최대의 방해꾼은 낙심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좌절스럽거나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낙심은 전쟁터에서 머리에 칼이나 총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팔이나 다리를 다친 것과 머리를 다친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팔, 다리는 싸매고 깁스를 하면 되지만 머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디인가,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식물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싸움이 길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수년을 믿어도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 회의가 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제가 자주 답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콩나물 키우기입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 위에서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전부 다 아래로 쏟아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잘 자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진보가 있는 것 같지 않아도 5년 전, 10년 전을 뒤돌아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영적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설교입니다. 목회자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한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전에 구역장 권찰 세미나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젠가 수요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도저히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거실로 나와서 주방을 바라보았는데 간장이 한 병 보였습니다. 순간 저 간장을 전부 마시고 쓰러지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에 비판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뭐 다른 게 있겠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기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규칙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마 그동안 주일, 수요일에 들은 설교만 해도 3,000번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도 설교 준비하는데 골머리를 싸매지 말고 설교 준비 대신에 다른 일에 시간을 쓰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고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아내가 준비한 요리입니다. 그런데 한 끼의 메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은 늘 밋밋합니다. 그러나 그 밋밋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성숙입니다. 요한계시록과 함께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무자비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로 인함이었습니다.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와 안식 기독교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황제를 위한 기도를 함으로써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직 연약했던 기독교는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도미치안 황제 때 기독교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를 최고로 핍박한 황제 중에 하나가 네로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처형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도미치안 황제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의 별명이 부활한 네로였고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함께 황제도 숭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거역하면 재산을 몰수했고 반역자로 여겨져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손자인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군인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네 나라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키운 군인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그렇게 많은 군인을 양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사는 집이 영원한 붙박이 집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 즉 천막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자신이 살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곳이 더 좋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이 멍청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애굽의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 재물을 다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이집트의 바로였던 테르티무스에게는 공주가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뒤를 이어 바로가 될 후보 영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세 역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기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출애굽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발로 밟지는 못했지만 1500년이 지난 후에 그는 가나안 땅에 있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성자 하나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하며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덜 누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 이 땅을 맑히고 밝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통을 겪을 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의미가 흐릿해지고 환경에 짓눌려 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뛰어나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받으며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되어가는 것이 가장 큰 상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특별 새벽기도회는 끝나지만 매일매일 무릎을 꿇는 것은 끝나지 않게 하시고 특별 새벽기도회는 새벽에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기도는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보람과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이 주님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